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22일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 2만 5천 명과 한국군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 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전면적인 침략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망명으로 양측 간의 긴장 상태가 한층 악화된 가운데 열렸습니다.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상륙해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선 22일 태풍으로 인해 관제탑 요원들이 긴급 대피해 1시간가량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등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앞서 지난 2011년 규모 9.0의 이른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폐쇄됐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풍 민들레는 이날 오후 도쿄 남부에 상륙하면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중태라고 일본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함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에게 홍수와 토사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남미 국가에서 처음 치러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1일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열린 마라카낭 경기장엔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습니다. 폐막식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도쿄에 올림픽길을 넘기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모두 12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남자 농구팀은 결승에서 세르비아를 96대 66으로 완파하고 올림픽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남자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엘루이드 킵초케 선수가 2시간 8분 44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금메달 46개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과 중국이 각각 27개와 26개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9개로 8위, 북한은 금메달 2개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 4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결과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추익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중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의 회담이 양국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합작을 추진하며 갈등과 이견 관리를 위한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익 텐카이 대사는 과거 수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가 여러 차례 진행해온 전략 대화는 모두 적극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양국 관계의 발전과 협력 확대, 갈등을 관리하는 통제하는 강력한 가이드 작용을 했다면서 이번 회담도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경제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서 라오스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중국 고위 관리의 타이완 방문으로 경색된 양안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샤이엘린 위원은 사절단을 이끌고 7차 타이페이 상하이 포럼이 열리는 타이페이에 22일 도착했습니다. 타이페이 상하이 포럼은 지난 2010년 이래 두 도시를 오가며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선 스마트 도시, 건강, 교통에 관한 논의와 함께 영화 축제와 마라톤 경주 대회 개최 등이 합의됐습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표방하는 양안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거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타이완과의 교류를 중단해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화성을 탐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홀로 화성에 남게 된 한 남자. 구조를 기다리며 홀로 식량을 재배하고요.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와 싸워가며 고군분투하는 생존기. 지난해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마션의 내용인데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년 전 이맘때인 2015년 8월 28일 6명의 과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미국 하와이 섬의 마우나로아에 올랐습니다. 바로 우주 탐사 모의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향후 화성 탐사에 대비해서 화성과 비슷한 조건을 갖춰 가상에서 화성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반구형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우주복을 착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를 하고 20여 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지구와 화성 사이의 실제 교신 시간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특히 이번 실험은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심리 변화를 알아보는 목적이 가장 컸는데요. 다행히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퇴소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탈 없이 퇴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1년간의 이들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2도, 신의주 21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에서 30도, 함흥 21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글렌 캔벨의 노래입니다. 유명해지고 또 사랑받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라인스톤 카우보이 함께 감상해 보시죠. I've been walking these streets so long, singing the same old song. I know every crack in these dirty sidewalks of Broadway, where hustle's the name of the game, and nice guys get washed away like the snow and the rain. There's been a load of compromis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 총리실 주변에서 2020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아베 총리가 재임 중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총리 임기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터키 결혼식 자살폭탄 테러범이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로 알려져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 대단원에 막을 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 총재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친아베파와 비아베파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를 맡는데요. 자민당의 당규는 총재가 3년 중임, 그러니까 3년 임기를 두 번만 지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지난해 9월에 재선된 아베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 말까지인데요. 총리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 자민당 중심 세력과 일본 총리실 주변에서는 이 당규를 고쳐서 아베 총재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규를 바꿔서까지 아베 일본 총리의 임기를 늘려주자는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게 바로 계기였습니다. 집권 자민당 안에서 아베 총재에 이어서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아베 총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임기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장기 집권했던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1986년 중의원, 참의원 동시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 예외적으로 임기 1년 연장을 승인받았던 총리입니다.
네. 자, 총선 승리만으로 총리 임기 연장을 해줘야 할 만한 이유가 되진 않을 텐데요. 뭔가 추가적인 이유들이 더 있을까요?
네.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실시된 이 중의원 참여 선거에서 연이어 이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는 압도적 승리를 이끌면서 이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전쟁 가능한 이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는 자주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이 마무리할 시간을 아베 총리에게 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자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네, 저 헌법 개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또 다른 이유였는데요.
네.
자, 집권 자민당 안에서 최근에 또 다른 이유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바로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한 2020년 이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이 치르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중입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었는데요. 하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두니 1960년에 물러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기시 전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간절한 숙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을 실현시키려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자민당 안에서는 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의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낸 뒤에 내년 봄 이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공개해왔고요. 내각에서는 이나다 도모비 방위상의 주도로 이런 구상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이나다 방위상은 안정된 정권이 계속돼야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테러 공격에 동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터키 남동부의 한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한 51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건 직후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가장 유력한 배후로 지목하면서 자살 폭탄범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ISIL 자폭 테러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 이 당국자의 확인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예, 터키 테러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이라크에서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ISIL 소년대원이 이 테러 감행 직전에 경찰에 진압돼서 이 조끼를 압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경찰이 이날 인기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의 유니폼을 입은 이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어린이가 키르쿠크에서 자폭 테러를 감행하려 했던 직전에 이 현장을 포착했는데요. 이 체포 과정에서 어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경찰 조사에서는 이단자들이 모여있는 시아파 사원 앞에서 폭발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어떻게 어린이들이 테러 공격에 동원될 수 있는 걸까요?
예, 외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요. 최근 ISIL은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인 이 세뇌 교육을 진행한 뒤에 전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잔혹한 살상 훈련에 익숙하게 해서 성인 전투원들보다 더 강력한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전쟁 수행자로 길러낸다는 계획인데요. ISIL은 지난 2014년 말에 이미 이슬람 최고 권위자를 뜻하는 칼리프의 아이들이라는 이 소년병 부대를 운영한다면서 이 훈련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 눈에 띄고 있다고요?
예, 지난 3월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축구장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로 29명이 사망했을 때도 이 범인이 ISIL에 세뇌된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자, 국제기구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죠.
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린이가 테러에 악용될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 최근 수년간 유괴된 어린이들이 수천 명에 달하고요. 여자 어린이들은 성노예로, 그리고 남자 어린이들은 자폭 테러범이나 전투원으로 동원된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펼쳐졌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17일 동안의 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대 체육 행사인 여름 올림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개최된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일요일 공식 폐막했습니다.
Simone Biles making her way out here. Inch for inch, pound for pound, the most stunning athlete I've ever seen.
네, 흥겨운 삼바 리듬에 맞춰서 진행된 이 폐막식에서 미국 선수단 입장하는 순간 올림픽 주간 방송사 MBC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이 저소득층 흑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넷, 동메달 한 개 등 모두 다섯 개의 메달을 수확한 체조 대표 시몬 바이스 선수가 폐막식 때 미국 대표단 기수였습니다.
네. 자,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참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다는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 불리는 우사인 볼트 선수 등 역시 걸출한 스포츠 선수들의 멋진 모습이 유감없이 발휘된 대회였습니다. No one loves the relays more than Michael Phelps. And the United States will win gold. Still invincible. Usain Bolt. 네,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가 펠프스 선수와 볼트 선수 등 이번 대회를 상징할 만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의 활약 장면 이 현장 중계한 거 모아 들으셨는데요. 펠프스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해서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 23개, 전체 메달 수 28개로 올림픽 역사상 개인 최다 금메달, 개인 최다 전체 메달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볼트 선수는 육상에서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금메달을 쓸어 담으면서 3관왕 3연패라는 올림픽 육상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두 선수는 모두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마라톤 경기를 흔히 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마라톤 경기에서는 누가 우승했습니까?
네, 케냐의 엘루이드 킵초게 선수가 2시간 8분 44초의 기록으로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And here he is to win the Olympic marathon. Eliud Kipchoge of Kenya. The winner. 네, 킵초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이 MBC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킵초기 선수는 원래 5000m 선수였다가 마라톤으로 전향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마라톤 세계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농구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강 환상의 팀이라는 소리를 듣는 미국 농구팀의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3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올림픽 3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역시 종합 성적에서 이번 대회 1위를 기록했죠.
네, 미국은 금메달 46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38개, 도합 121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 27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17개의 영국이 금메달 수 기준으로 2위에 올랐고요. 중국이 금메달 26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4위가 러시아, 5위 독일, 6위 일본, 7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금메달 9, 은메달 3, 동메달 9개로 8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한국 선수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국은 당초 금메달 10개와 최종 순위 10위 안에 드는 걸 목표로 내걸고 리우를 향했는데요. 폐막 직전에 여자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하나 추가해서 금메달 9개를 수확했습니다. 당초 목표 삼았던 금메달 개수는 못 채웠지만 내노라하는 체육 강국의 뒤를 이어서 8위로 대회를 마감했으니까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 선수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여자 역도 75kg급 림정심 선수 그리고 남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의 리세광 선수가 따낸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 동메달 2개로 최종 순위 34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종합순위 20위에 올랐고요. 이번엔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는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주요 매체들은 선수들의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차분한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약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를 화요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2016 회계연도에 미국으로 입국한 이 난민 현황이 발표됐는데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수도인 워싱턴으로 돌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 말리아와 샤샤와 함께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16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고 일요일 밤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서스 비니어드는 부자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작은 섬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고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 휴가였는데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맞습니다.
예. 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일정을 보내게 되나요?
네, 아시아 순방과 선거운동 등으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월요일 하루는 백악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하는데요. 루이지애나주는 최근 폭우로 인한 홍수로 최소한 13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인명 피해도 그렇고 각종 피해 상황이 좀 컸기 때문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민과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휴가를 단축하고 홍수 피해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며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요. 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정기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피해 지역을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일요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초기 대응이 끝난 뒤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네, 자, 수해 지역인 루이지애나를 방문한 뒤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아시아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고요. 이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데요. 임기 중에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같은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자, 행정부 수반인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만 연방의회는 아직도 휴회 중이죠.
네, 의원들은 9월 5일 노동자 휴가가 끝난 뒤에 돌아오는데요. 10월이면 재선에 도전하는 많은 의원이 선거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지역구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의회와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19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11억 달러로 크게 액수를 줄여서 제공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지요. 오바마 행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예산 등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요. 미국 남부 마이애미시에서 모기에 의한 직접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지카 바이러스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건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TPP라고 하면은 미국과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을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협정으로 지난해에 체결됐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TPP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달 30일이면 이제 2016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 예산안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의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다 하면 공화당은 지난 1월에 행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4억 달러에 관해 또 집중 추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4억 달러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이었다고 주장 하는데요. 국무부는 몸값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인질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계속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 때문인지 트럼프 후보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네, 지난주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을 한 일이 있다면서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토요일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화당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지요.
The GOP is the party of Abraham Lincoln. And I want our party to be the home.
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당이라면서 공화당의 역사를 지적했는데요. 공화당이 다시 한번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고향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 링컨 대통령과 공화당과의 관계 조금 살펴볼까요?
네, 링컨 대통령은 첫 공화당 소속 대통령인데요.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을 이끌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요즘에는 흑인들이 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대부분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예. 자, 아까 트럼프 후보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버지니아 방문에 앞서 뉴욕에서 트럼프 선거운동에 자문하는 이 히스패닉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멕시코 등 중미 출신 히스패닉이지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앞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월요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정하지만 단호한 해결책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켈리앤 콘웨이 선거대책본부장은 앞서 일요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은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좀 낮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99% 대 1%로 클린턴 후보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또 이달 초 폭스뉴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히스패닉계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66% 대 20%, 그러니까 46%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흑인들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6년 회계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 현황이 발표됐군요.
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국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2016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6만 3천여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난민들 가운데 자신을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라고 밝힌 사람이 2만 9천 명 가량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2만 7,500여 명으로 전체 4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들 중에는 무슬림이 가장 많았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무슬림이 이번 회계 연도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의 전체 입국자 현황을 보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데요. 총 39만 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하고요. 무슬림은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난민들의 출신 국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와 콩고 민주공화국, 시리아, 이라크 이 네 개 나라 출신이 많았는데요. 특히 미얀마 출신 난민은 1,4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얀마 출신의 난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올해 4월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군부 정권 아래 있으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등 소수민족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가장 큰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랜 가택 염금 끝에 정계에 다시 복귀했음에도 이 로힝야족의 박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이 로힝야족은 대부분 난민이 돼서 미얀마 밖을 떠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국한 난민 중에는 약 25%만이 무슬림이라고 이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난민으로 내몰린 이유가 있겠죠?
예,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두고 수십 년간 이어온 내전과 또 반군의 주민 학살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 5년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40만 명이 사망하고 1,35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리아 출신으로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약 8,500여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활동하는 이라크 출신 난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국이 난민을 다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난민 수용에 어떤 한도가 있죠.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6 회계 연도에 최소한 8만 5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8월 중순까지 6만 3천 명이 난민이 입국했으니까 75% 정도 채워진 겁니다. 한편 매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민자의 수는 100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가운데 약 10%가 난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갑니다. 에프릴 와인의 노래입니다. Just Between You and Me,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광복절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는 안을 추진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서 당분간 계획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알려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 배경.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J라고 부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사법기관이었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3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느낀 미국이 새로운 국제사법기구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요. 많은 나라가 이에 동의하면서 194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형식적으로는 유엔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예산도 유엔의 정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특수성 때문에 철저히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인데요. 3년에 한 번씩 5명의 재판관이 돌아가면서 새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고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라 합니다. 재판관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고요. 재판관으로 선출된 후에는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임무 또는 전문적인 성질을 가진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프랑스 국적의 로니 에이브라함 판사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건 국가 간의 분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걸 촉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혼동한 겁니다. 이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판결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맞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재판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세기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을 둘러싸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분쟁을 겪었는데요.
In consequence, the second operative paragraph required Thailand to withdraw from that territory.
지난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독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최근 이란 정부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국의 자산 20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 간의 분쟁, 기본적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인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한쪽 당사국의 제소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구속력.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구속력은 해당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쪽 당사국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를 제소할 수 있고요. 안보리는 판결 이행을 권고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86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안별로 따르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과와 비판.
국제사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토, 환경, 인권, 조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분쟁을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법치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다룬 소송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총 161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대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 문제 등 국가 간의 분쟁은 계속 늘어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다 판결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ick someone off. Tick someone off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의 화난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무슨 일 있니? 너 화나 보여. 라고요. 저는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아, 그래, 화났어. 저스틴이 자꾸 나한테 장난을 치는데 정말 귀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은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그만하라고 말하지 그래? 라고 하자 저는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벌써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야. 라고 화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ck someone o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Today's expression is tick, T-I-C-K, tick, someone off, O-F-F, off, tick someone off. If you tick someone off, you really make someone angry, frustrated, or annoyed. You could also use this expression, I'm ticked off. I'm ticked off to express that you are upset or annoyed. 네, tick someone off 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진짜 화나게 하다, 성가시게 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아이를 꾸짖거나 나무랄 때도 tick someone off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I'm ticked off. I'm ticked off 라고도 하면 나 삐졌어 또는 나 화났어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이 제게 계속 장난을 쳐서 정말 화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 때, 짜증나게 할 때 또는 귀찮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ick someone off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Let's review. If you tick someone off, you really make someone angry, frustrated, or annoyed. Tick someone off. Tick someone off. Off.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셀린 디온이 부른 My Heart Will Go O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VOA.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농업 기업인 바반고나 그리고 헬로우 트랙터와 새로운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에서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과 민간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기아와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구상한 Feed the Future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년간 200만 달러의 자금을 연방 수도권과 7개 주에 이르는 농민 4만 5천 명이 스마트 트랙터를 구입하는 데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는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브레워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 차석 대표는 지난 7월 말 아우드 오그베흐 나이지리아 농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이 협력 사업을 공공을 위한 상호 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레워 차석 대표는 또 혁신과 도전 정신이야말로 나이지리아 농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는 핵심적 요소라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Feed the Future 구상을 통해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나라들의 정부, 시민단체, 민간 분야 등과 협력하며 소규모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다 개선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가 보다 시장 중심의 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책임감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